문답 네 번째 기독도보 제7기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 성 밖의 열국 백성은 여전히 육체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천년왕국 안으로부터 옮겨온 사람들이다. 그때에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연약함을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생명나무의 잎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어디에서 근거한 것입니까? 성경을 해석하는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 가운데서의 분명한 증거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 가운데서의 단서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의 단서를 볼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7절까지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사람을 백성과 아들 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백성은 바로 보통 세상 사람들이며 바로 24절의 열국입니다. 아들은 바로 교회 안의 사람들입니다. 오직 교회 안에 있는 이들만이 유일하게 생명강의 흐름을 영접했고 승리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읽어볼 때 우리는 열국 중의 양들이 천년왕국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을 읽어보면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유대나라와 열국의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 안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천년왕국 이후 새 땅 안에는 죽음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열국의 백성들이 몸이 변화한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주 예수님이 성도들을 영접할 때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변화하리라고 말합니다. 열국의 백성들은 결코 이러한 약속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새 땅에 들어갈 때 틀림없이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은 여전히 몸이 있고 그러므로 연약함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고 합니다. 마음속의 부담 해답을 부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부흥회에서 성령이 내 마음 안에서 역사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먼저 첫날 나로 크게 울며 용서를 구하게 하시어 많은 죄들을 여러 사람 앞에서 밝히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다음 날은 인도자의 죄사함 받은 즐거움이라는 말씀을 듣고서 말씀이 마친 후 나는 천부의 크신 은혜에 많은 감사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기쁨을 참을 수가 없어서 웃음이 멎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이르러 목욕 후 저녁 기도를 하는데 또 갑자기 어떤 특이한 느낌이 있어 마치 기쁨이 기름처럼 적셔짐과 같은 것을 느끼고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는 무슨 사물을 보든지 이 기쁨은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때 이후로 나의 마음속에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는 항상 한숨을 토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곤란을 느끼고 때로는 순조롭게 느껴집니다. 또 순조로울 때는 마치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일을 나는 로마서 8장 23절 또는 24절이 응한 것이라고 스스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이것은 심령이 미약함으로 만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성령의 조성이라고 합니다. 결국 나는 아직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러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주 안에서 복화 선생이 평안하시기를. 보내주신 편지를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은혜를 베푸사 당신을 인도하시기 원합니다.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탄식은 바로 믿는 이들이 항상 가지고 있는 중량입니다. 이 중량에는 두 개의 근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으로부터 온 것으로서 부담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탄으로부터 온 것으로 중압이라고도 불리워집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중량을 주시어 우리로 마음속에 부담이 있게 하십니다. 그분의 목적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로 복음을 전하게 하고 중보기도 하게 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말씀을 전해야 할 사람이 있어서 말씀을 전했다면 하나님은 곧 이 중량을 가져가실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중보기도 해야 할 사람이 있어서 당신이 기도했다면 그분은 이 중량을 가져가시고 당신으로 마치 한숨을 내신 것과 같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당신으로 계속하여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하셨다면 즉시 그분은 당신으로 계속해서 부담을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의 이러한 체험은 바로 그와 주님의 동역의 시작입니다. 중량은 사탄으로부터도 옵니다. 사탄으로부터 온 중량은 결코 성령이 우리에게 준 부담과 같지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일종의 압제로서 성도들로 하여금 일종의 무형의 핍박을 받게 합니다. 사탄의 압제 때에 성도들은 앉아도 누워도 불안하게 됩니다. 행해도 좋지 않고 그만두어도 좋지 않고 말해도 좋지 않고 조용해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좋지 않고 성경을 읽어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마치 어찌할 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는 괴롭고 답답하며 매우 초조하고 마치 마음 안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것 같고 압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마음속에 일종의 불가사의한 것이 있어서 압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제님 편지로 본다면 저는 형제님의 중량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지 혹은 성령에게서 온 것인지 감히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제님이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중량은 표적이 있습니다. 우리로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일에 대해 걱정하게 하여 그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게 할 것입니다. 혹은 그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할 것입니다. 사탄의 중량은 오히려 그렇지 아니합니다. 완전히 당신에게 부지불식간에 와서 갑자기 아무런 이유 없이 당신으로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바로 당신을 그의 표적으로 삼아 이루게 합니다. 당신을 근심하게 하는 것 외에는 그는 결코 다른 뜻이 없습니다. 성령의 중량은 뜻이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떻게 부담을 갖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십니다. 사탄의 중량은 뜻이 없습니다. 그는 당신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게 하고 어떻게 이것이 초래됐는지 모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님의 중량이 만약 성령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충심으로 주님과 동역하고 육신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사탄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마땅히 첫째로 이것이 사탄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둘째 마음속에 그의 압제를 받지 않기를 바라고 셋째 기도 중에서 호소함으로써 그를 대항하며 그 후에 소리를 내어서 주님의 보혈이 나를 덮었다. 나는 원수의 압제 아래 있기를 원치 않는다. 사탄은 속히 나를 떠나라. 할렐루야, 주 이미 승리하셨네. 등의 말들을 선포하십시오. 어두운 구름의 하늘에 즉시 태양빛이 비추일 것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 일을 처리하였는가에 대해 다시 편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를 맡김. 마태복음 25장 27절의 비유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기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바로 성령의 은사를 말합니다. 달란트를 취리하는 자들에게 맡기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부터 얻은 은사를 한두 사람에게 주어 그들로 일하게 하여 당신으로 간접적으로 약간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본전과 별리를 거두게 할 수 있습니다. 시체. 마태복음 24장 28절은 무엇을 가리키는지요? 대환난 때 그리스도께서는 공중에서, 적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서로 대할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님에 의해 주님이 계신 곳으로 들림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은 공중에서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 또한 그에게 속한 사람이 있으며 그들도 또한 지상에서 적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시체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죄악 안에서 죽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상반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둘 역시 아주 상대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죄악 혹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적그리스도의 동반자들이 거기 있고 죄악과 심판 역시 그곳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행위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은. 에베소서 2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14절은 자기를 구원하는 것을 가리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을 가리킵니까? 만약 둘 모두 동일한 목적을 가리킨다면 큰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야고보서 2장 14절은 모두 우리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 인한 것이며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증명되고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응당 바울이 말한 칭의와 야고보가 말한 칭의가 같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얻은 바 의롭다 함은 두 가지가 있는데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말한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는 말씀이고 또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에서 말한 행위로 인한 칭의의 말씀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우리로 이 두 개의 칭의의 비밀을 푸는 열쇠가 될 수 있는데 바로 바울과 야고보가 아브라함의 역사를 이끌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인용하여 믿음으로 인한 칭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에서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역사를 인용하여 행위로 인한 칭의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인용한 것은 아브라함이 아직 아들이 있기 전 하나님이 그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인용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을 순복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은 아브라함의 첫 번째의 칭의이고 이삭을 드린 것은 아브라함의 두 번째의 칭의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두 두 번의 칭의가 있었습니다. 믿는 이들도 역시 이러합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에 의한 칭의를 얻고 그 후에 다시 행위로 인한 칭의를 얻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지 첫 번째의 칭의만을 얻었을 따름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칭의를 얻지 못한 사람은 결코 그의 첫 번째 칭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칭의는 완전히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온 것입니다. 두 번째 칭의는 우리가 첫 번째 칭의를 얻은 이후 주의 선행을 취함으로 얻은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4장과 에베소서 2장에서 행위를 완전히 무효화시켰습니다. 야고보는 그의 서신 안에서 믿음과 행함을 같이 중하게 여겼으며 결코 믿음을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다. 이로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실로 칭의를 얻는 근거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14절 등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과 칭의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구원과 칭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볼 때 그리스도인이 만약 좋은 행위가 없이 단지 입으로만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길 것입니다.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고 의롭다 여기시지 않는다는 말을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한번 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즉시 구원하시고 즉시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 믿음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의 이 단락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를 말할 따름입니다. 야고보서의 목적은 사람들이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권하는 데 있고 그것 외에 그가 제기한 것은 사람들의 품격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 안에서 말한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등등은 단지 믿는 이들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요 사람의 눈에서의 말씀의 효력을 말한 것이며 결코 영혼의 문제와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응당 먼저 구원을 받아야 하고 후에 선을 행해야 합니다. 먼저 선행을 하고서 후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자연히 선을 행할 수 있게 되지만 그러나 먼저 선만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시험. 마귀가 아담을 시험한 것은 뱀으로 말미암았는데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에서 마귀는 무엇으로 주 예수님을 시험했습니까? 마귀는 주 예수님 안에서 어떤 지위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시험할 때는 그가 우리를 시험할 때와는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그는 형체를 나타내어 주님을 시험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음. 구원받은 사람이 만약 절대로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단지 그 믿고 믿지 않음으로 조건을 삼는다면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사람은 전도를 했고 병을 고치고 아마 틀림없이 주 예수를 시인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겨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생과 천국을 혼돈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생과 천국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영생은 믿음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천국은 행위로 인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영생은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멸망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천년왕국의 하늘에 속한 부분입니다. 천국은 바로 성도와 주 예수께서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상으로 반드시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사람은 결코 그들의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을 잃어버렸습니다. 곧 주님과 천년 동안 왕으로 잊지 못할 따름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이 그 때와 장소에서 그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를테면 한 법관의 아들이 법을 범했는데 그의 부친이 친히 그의 아들을 재판할 때 그를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원문에서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 무법자, 법규에 따라 행하지 않는 사람의 뜻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음. 이미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미 은혜를 받은 것과 같은데 어떻게 후에 별일을 남기지 못함으로 빼앗김을 당하고 울며 이를 가는데 이르게 됩니까? 곧 행위가 영생에 관계된 것 같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말씀을 영접하기를 심히 원합니다. 그러나 더욱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오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 말한 것이지 결코 구원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결코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의 차이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누가복음 19장의 여러 종들이 얻은 것들은 한 문화입니다. 그러나 처음 한 문화의 은이 구원이라면 뒤에 이윤으로 남은 여러 문화 역시 구원임에 틀림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뒤에 이윤으로 남은 열 문화, 다섯 문화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달란트는 구원을 가리켜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은사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충성스럽게 수고함으로 인하여 증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분의 제자들에게 준 것입니다. 이 종들이 잃어버린 것은 성령의 은사일 따름이지 결코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7절까지가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네 가지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이미 지나갔고 공중에서 믿는 이들의 행위의 심판, 지상에서 열국들의 심판, 흰 보좌에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의 심판. 여기의 심판은 틀림없이 두 번째입니다. 이 심판에 관하여는 고린도전서 3장에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에서는 공력이 비록 불타도 자기는 구원을 얻되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종은 비록 그의 보상은 잃어버리지만 그러나 그 자신은 도리어 구원을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울며 이를 가는데 이르는 이유는 아마 두 가지로 다른 사람이 주님의 마음을 얻는 것을 보았고 자기는 주님을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들의 결국은 바로 천년 동안 공중의 영광스런 구름 밖에 어두움 속에 있게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 절기를 지킴. 주의 형제들이 그분을 권하여 성에 올라가 명절을 지키라 하였는데 이것은 큰 전례입니다. 주님은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대답하시고 동생들의 행하는 것을 살펴보시고 또 드러내지 않고 가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 절기는 요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형제는 믿지 않았고 번면한 것은 잘못되었고 결코 주님으로 성에 들어가 명절을 지키는 것을 바란 것이 아니라 그로 성중에서 자랑하게 하는 것일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의 죽음은 시기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이때 주를 죽일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주님이 신중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의 형벌입니다. 유대인의 방법은 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의 형제들의 뜻은 주님은 틀림없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응당 이 절기의 기회를 잡아 입경하여 그 재능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재촉입니다. 때문에 우리 주님은 청종하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그 외의 이유들이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입성은 밝히 드러내어 가시지 않았고 결국은 비밀이 가시지도 않았습니다. 비밀이 가신 것 같았을 따름입니다. 그분은 신중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길가에서 그분을 죽여 입성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33절에 위배됩니다. 그분에 관하여 뒤에 또 간다는 것은 그의 때가 이미 왔다는 것이며 그의 형제들이 먼저 갔기 때문에 그분은 사람들의 주의를 받지 않고 조용히 홀로 갈 수 있었으며 요한이 그분을 하나님이라 나타냈고 하나님은 사람의 지배와 가르침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주님은 비록 자기가 응당 입성해야 할 것을 아셨지만 아버지가 아직 그분께 지시하지 않았으므로 그분은 때를 기다렸다가 움직이셨습니다. 그분이 입성했지만 결국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가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명령 때문입니다. 우리는 응당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교회. 우리들이 교파를 부정하는 것은 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대집회가 없다면 연대감이 없게 되는데 이 대집회의 장소, 조직 등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합니다. 선생께서는 교파라는 두 글자를 사용하셨는데 사람들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실로 우리가 제창하는 바는 교파가 없는 것이지 공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은 극히 성경적인 것입니다. 내가 신중하게 각 큰 교파의 규칙과 강령들을 읽어보고서 깊이 느낀 것은 그들은 아직 로마 천주교회의 유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중에 많은 규칙과 조직법은 사람의 유전이며 사람이 창설한 것입니다. 개신교의 주된 강령은 바로 교회는 권위가 없고 성경의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개혁이 루터 때에 이미 완전한 경지에 이른 것이 아닙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나 그의 손과 발은 여전히 배로 동여져 있었고 얼굴은 여전히 수건으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나는 전심으로 성경을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볼 때 성경은 최고의 법으로 무릇 성경에서 규정한 것은 우리는 조금도 의문을 제의할 권리가 없습니다. 성령은 교회가 어떻게 조직되어야 하는지 알고 있고 그것은 이미 성경 안에 완전하게 계시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교회의 조직을 매우 유치한 것으로 생각하고 오늘날의 진보된 세상에서는 더욱 나무랄 데 없는 조직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것은 로마 천주교회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이것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경시한다는 것을 표명할 따름입니다. 오늘날 중국교회는 과도기에 처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모두 정통적인 교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합당하지 않고 결국 주님의 뜻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중화 기독교회라는 헛된 이름이 결국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배도의 시대 중에 우리로 충성을 다하게 하시길 원합니다.